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나서 장성하면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몸이 다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는 미성숙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자라났는데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돌볼 줄 모른 채 그저 자기 앞가림만 하는 인생이라면 그거는 철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자라나고 장성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는커녕 아주 해를 끼치는 인생이 있다면 그런 인생은 정말 고약한 인생일 겁니다. 사람이 자라난다고 해서 다 남들에게 유익한 것은 아닌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이웃이나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인생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성도들 교회 안에 유익이 될 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먼저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기도. 오늘 보면 4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기도에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일삼아서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붙잡고 기도에 헌신해서 기도를 마치 자기가 짊어져야 될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 제목이 생길 때도 있고 뭐 평안해서 기도 제목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기도를 참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별로 이렇게 기도에 헌신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에 계속 헌신하는 기도를 사명으로 받아서 기도를 짊어지고 기도를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좀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시는 일꾼들이 아 내가 기도가 내 사명이구나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참 기도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 감사함 이 골로새서가요 감사를 얼마나 여러 번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그저 나한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이런 거 필요하니까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고 사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장차 베푸실 은혜가 또 많은 거죠. 그러니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장차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겸비함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요,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께 때를 써서 뭘 뜯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뭐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정복해야 될 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무릎 꿇는 시간인데 마치 단식투쟁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막 어떻게 해서든지 씨름을 해서 그냥 하나님을 내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기도한다면 그거 병이, 그거 아주 기도에 아주 큰 병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 생각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를 해야 할 만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오히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고 뭐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해야 될 만큼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사실 우리가 예배를 할수록, 말씀을 묵상할수록,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어떻게 보면 정말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참 어떤 무릎 꿇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높으십니다 고백하는, 사실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지 못하면 자기 수준에서 늘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자기 수준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축소시켜가지고 매사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지난번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처럼 지키셨거든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사실 때때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여튼 늘 그렇게 돌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 줄 모르는 게 감사와 찬송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 할 줄 모르고 늘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 자기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서가 말하는 영적인 맹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많이 뜨게 하셨는데 사실 가장 심각한 맹인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도 대단히 종교적인데 정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어가지고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감사는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세요. 사실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겸손하고 겸비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헌신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하면, 기도 안 하면 안 합니까? 아니고 기도를 해주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더 힘있게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 너희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것이 성도가 짊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 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 새벽마다 나오는 우리 교회 일꾼들은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선한 열매가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의 짐을 짊어져 주는 것이 목회의 아주 중요한 동력이고, 사실 기도를 힘입어서,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덧립혀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목회자를 위한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유익한 성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처음 기도에 헌신해라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보시면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 대하여, 외인,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라는 것은 아마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지혜롭게 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살려서 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런 찬스, 그런 기회가 언젠지를 좀 주의 깊게 보고 능동적으로 좀 대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당부는 6절, 6절. 6절은 5절과 관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의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소금처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을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소금처럼 해야 된다. 소금이 주인공이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이 너무 많아서 음식이 짜도 문제고, 소금이 너무 없어서 소금 맛이 없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소금이라는 거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맛을 내는 거죠. 그런데 소금은요 소금 맛을 내지 않습니다. 소금은 이를테면 고기 구울 때 소금을 치면 소금 맛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 맛이 없어도 안 되는 거죠. 적당히 치면 고기 맛이 살아나는 겁니다. 나물을 무치는데 소금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소금이 없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적당히 치면 나물 맛이 살아납니다. 김치에 소금 맛이 살아나면 그 김치는 못 먹는 거죠. 그런데 너무 소금이 없다, 그래서 김치가 너무 싱겁다, 이래도 안 되는 거죠. 적당히 쳐서 김치 맛이 살게 하고, 나물 맛이 살게 하고, 고기 맛이 살게 하고, 국물 맛이 살게 하고. 소금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하는데 자기가 주인공 되고 자기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살리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더 든든히 세워주기 위해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네가 주인공 되고 네가 남을 지배하고 네가 드러나기 위해서 말하지 말고, 남을 살리고 남을 위로하고 남을 격려해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든지 남을 유익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요,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여기 보면 두기고가 있고 오네시모가 있는데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하는데 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는 아마 빌레몬서에 나오는 바로 그 오네시모인 것 같습니다. 빌레몬이 골로새 지역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어쩌면 빌레몬서를 들려 보내면서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고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고 아마 같이 들고 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러니까 골로새 출신 오네시모인데 두기고는 오늘 보면 7절에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그런데요 오네시모 두기고 이게 이제 우리로 우리 같으면 이게 우리 말로는 이게 분명히 표시가 안 되는데요 두기고 오네시모 이게 오네시모는 쓸만한 놈 쓸만한 놈이라는 의미를 가진 전형적인 노예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두기고는 행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전형적인 노예 이름이에요. 두기고 오네시모 이 사람은 아마 둘 다 노예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가요 주로 심부름을 많이 다녀요. 사도 바울 심부름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 두기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던 거죠. 심부름하는 게 아주 몸에 배인 그런데 무슨 일인지 믿고 맡기면 심부름을 잘 해내는 사람이 두기고여가지고요 두기고가 아주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측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이름이 나오고 디도서에도 이름이 나오고 디모데후서에도 이름이 나오고 이 두기고는요 끝까지 충성했던 일꾼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아주 유익한 일꾼이죠.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믿고 심부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서도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특별히 보내는 거예요.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지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잘 알려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신복 같은 일꾼이 두기고였던 거죠. 그래서 이 두기고를 보내서 골로새 교회를 위로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에게 대단히 힘이 되는 일꾼이고 바울에게 힘이 되다가 보니까 바울이 어디든지 보내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든든히 세워내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일꾼이 두기고 같은 일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익한 일꾼이었어요. 오네시모, 오네시모 이름도 쓸만한 놈인데 사실 오네시모는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노예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지만 오네시모는 정말 교회 안에 쓸만한 일꾼이 되어가지고요 나중에 교회를 아주 든든히 세운 교회 지도자가 된 거거든요. 노예는 그냥 늘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두기고나 오네시모 같은 이 주 안에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가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월 지나갈수록 교회 안에 복이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